EBS 라디오 고전 읽기 허허, 오늘이 제일 좋구나, 좋아. 어느 놈 돼지기에도, 어느 놈 태어나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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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노에도 날 찌뿌드드. 고은 시인의 오늘이라는 시였습니다. 고전읽기 8월 셋째 주 알렉산드르 듀마의 몬테크리스토 백작과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안녕하세요. EBS 고전읽기 서혜정입니다. 날이 너무너무 더워도요. 고은 시인의 말씀처럼 실은 오늘, 바로 우리가 살아 숨쉬는 오늘이 제일입니다. 제일 좋은 오늘 고전읽기 함께하실 분들 인사드릴게요. EBS 성우 이민규 씨.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서창희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참 덥죠?
네, 오늘 진짜 더운 것 같아요.
말복이 지났는데.
예, 부채질을 해도 더위가 가시질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견뎌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자, 참여 방법 좀 네. 알려주세요.
아, 고전읽기를 더 재밌고 유익하게 즐기실 수 있는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는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읽기를 치신 후 고전읽기 홈페이지로 오시면 무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소식이 더 있는데요. 송파구가 주최하고 EBS가 주관하는 제1회 K스토리 팝 콘테스트가 오는 11월 8일 서울 올림픽홀에서 개최됩니다. 접수기한은 8월 6일부터 9월 13일까지고요.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EBS 홈페이지에 접수하시면 되고요. 창작곡의 형식과 장르에는 제한이 없으며 가사 내용을 한국의 문화와 이야기에 맞추시면 됩니다. K-POP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7833번님 오늘도 역시 1등으로 문자 주셨어요.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하는데 당태스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라 믿고 싶어요. 고전읽기 파이팅! 하고 오늘 첫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당태스에게 정말 좋은 일이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몬테크리스토 백작 지금부터 낭독 들어갑니다. 당테스는 감옥 속에 틀어박혀 세상으로부터 잊혀지고 마는 죄수들이 겪는 온갖 고통의 단계를 모두 거쳤다. 처음에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캄캄한 지하 감방에서 나가려고 몸부림쳤다. 그리고 밤마다 자신을 불행에 빠뜨린 사람을 저주했으며 몇십 번, 몇백 번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당테스는 다만 며칠이라도 산책할 수 있게 해주거나 아니면 책이라도 넣어달라고 애원했다. 그것도 안 되자 교도관과 말이라도 몇 마디 더 나누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그의 노력은 메아리 없는 절규에 불과했다. 루이 18세가 다시 즉위한 지 1년쯤 지났을 때 사법감찰관이 이프성의 감옥을 순시했다. 감찰관은 소장과 군인을 대동하고 감방 하나하나를 돌아다니며 죄수들의 상태를 보았다. 식사는 어떤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등을 묻기도 했다. 그것은 당테스가 희망을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감찰관이 왔을 때 당테스는 미친 죄수로 보이지 않으려고 되도록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저의 죄명을 알고 싶습니다.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소원은 그것뿐입니다.
언제 체포되었나?
1815년 2월 28일 오후 2시입니다.
오늘은 1816년 7월 30일이다. 전에는 여기 온 지 17개월밖에 안 되었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부당합니다. 나리께서는 감옥살이 17개월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계십니다. 그건 17년, 아니 170년입니다. 게다가 저는 죄명도 모른 채 갇혀서 부친의 생사도 약혼녀의 소식도 알지 못합니다. 저는 관용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함을 바랄 뿐입니다. 특사가 아니라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겁니다.
자네의 담당 검사가 누구였나?
빌포르 씨입니다. 그분은 저의 무고함을 알고 계십니다.
당테스는 자신 있게 말했다.
빌포르 씨는 마르세유를 떠났네. 지금은 툴루즈에 가 있네.
아, 그랬군요. 내가 이대로 갇혀있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구나. 나를 옹호해주던 사람도 이젠 멀리 가 있으니.
빌 포르 씨가 자네를 미워할 만한 이유라도 있는가?
천만에요. 그분은 오히려 저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셨는 거래요.
그렇다면 그가 자네에 관해서 써놓은 의견이라든가 내게 얘기해주는 의견은 모두 믿어도 좋겠군.
물론이죠. 아무쪼록 정당한 재판을 부탁드립니다.
알았네.
손실을 마친 감찰관은 소장실로 돌아가자마자 곧 당테스에 대해 조사해보았다. 당테스에 관한 기록은 다음과 같았다. 에드몽 당테스, 과격파 보나파르트 당원. 나폴레옹이 엘바 섬에서 귀환하는 일에 적극 협조했음. 엄중한 감시 아래 극비리에 감금할 것. 또 그는 당테스의 서류에 덧붙여진 탄원서도 보았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호소하겠지만 이것으로 봐서는 죄상이 명백하군. 더 이상 검토할 필요는 없겠어.
그는 서류 끝에 제고할 필요 없음이라고 쓴 뒤 서명했다. 감찰관이 다녀간 일은 당테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지만 한 가지 소득은 있었다. 그날부터 당테스는 날짜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천장에서 뜯어낸 석회덩이로 벽에 날짜를 써넣었고 그날부터 하루에 한 줄씩 금을 그어나갔다. 당테스는 날마다 새로운 소식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아무런 소식도 없이 세월은 흘러갔다. 1년 뒤 교도소장이 바뀌면서 죄수들은 감방의 번호로 불렸다. 당테스는 34호 죄수가 됐다. 당테스가 지하 감옥에 갇힌 지 어느덧 6년의 세월이 흘렀다. 인간으로서 바랄 수 있는 희망을 모두 잃어버린 그는 고통과 분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소용없어지자 마침내 최후의 결심을 굳혔다.
그래, 죽어버리자. 이대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굶어 죽기로 마음먹은 그는 그날부터 하루에 두 번 나오는 식사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런 상태로 며칠이 지나자 온몸의 힘이 다 빠졌다. 당테스는 벽에 기대앉은 채 중얼거렸다.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위로인가.
바로 그때였다. 당테스가 기대앉은 벽 속에서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귀를 기울여보니 무엇인가를 규칙적으로 긁는 듯한 소리였다. 소리는 3시간 정도 계속되었다. 그 소리는 잠시 끊겼다가 몇 시간 후 또다시 반복됐다. 그 소리가 당테스에겐 생명의 소리같이 느껴졌다. 이번엔 처음보다 훨씬 가까이서 들리는 듯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벽 저쪽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틀림없었다.
혹시 나와 같이 불행한 죄수가 탈옥을 준비하는 것은 아닐까?
당테스는 일단 벽을 두드려보았다. 그러자 놀랍게도 소리가 딱 그치더니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
확실히 어떤 죄수의 짓이구나. 그래, 이대로 주저앉아서는 안 돼. 어떻게든 살아야 한다.
당테스는 흥분에 휩싸여 단식을 중단했다. 갑자기 기운찬 생명력이 되살아났다. 그는 침묵하는 벽을 향해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사흘째 되는 날, 다시 벽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당테스의 철제 침대가 놓인 벽 쪽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저렇게 살려고 하는데, 그래, 나도 저 사람을 도와야겠다.
당테스는 주위를 둘러봤다. 벽을 긁어낼 연장이 될 만한 것을 찾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래서 그는 사기로 된 물항아리를 깨뜨려 조각을 냈다. 그러고는 침대를 옮겨놓고 사기 조각으로 벽을 긁어내기 시작했다. 석회 흙으로 된 벽은 습기에 젖어서 꽤 무른 편이었다. 3일 동안 긁어내자 마침내 벽을 보강하기 위해 박아놓은 큰 돌이 나왔다. 그 돌을 치우려면 쇠붙이로 된 연장이 필요했다. 이튿날 당테스는 수풀을 배달하러 온 교도관에게서 긴 쇠자루가 달린 냄비를 얻는 데 성공했다. 당테스는 어두컴컴한 입구에 자신의 수프 그릇을 놓아두고 교도관을 기다렸는데 예상대로 교도관이 수프 그릇을 발로 차 깨어버렸던 것이다.
할 수 없지. 자, 냄비 짜놓고 갈게.
교도관은 아무 의심 없이 쇠자루가 달린 냄비를 놓고 나갔다. 당테스는 그 쇠자루를 지렛대 삼아 벽에 박힌 돌을 계속해서 흔들었다. 조금씩 움직이던 돌은 새벽녘에 완전히 빠졌고 벽에는 지름 5cm 정도의 구멍이 뚫렸다. 당테스는 돌을 다시 제자리에 끼워두고 침대를 제자리에 옮겨놓은 뒤 깊은 잠에 빠졌다. 그날 밤 당테스는 다시 작업을 계속했다. 그러나 당테스 앞에는 또 다른 절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벽에 거대한 대들보가 가로놓여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절망 속에서 죽고 싶지 않습니다.
당테스가 비명을 지르듯 절규했을 때였다.
주님의 이름과 절망을 함께 입에 담는 자는 누군가?
당테스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마치 무덤 속에서 들리듯 저 벽 저쪽에서 사람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오랫동안 교도관 이외의 사람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던 당테스는 감격하여 중얼거렸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대는 누구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34호입니다. 본래 이름은 에드몽 당테스, 선원이었습니다.
무슨 죄로 언제부터 여기에 있었어?
1815년 2월 28일부터입니다. 죄를 범한 일은 없습니다. 다만 나폴레옹 황제를 귀환시킬 음모를 꾸몄다는 밀고로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황제 폐하의 귀환이라니? 그럼 황제께서 지금 물러나 계신단 말인가?
1814년에 퇴위당하신 뒤 지금은 엘바섬에 유배되셨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언제부터 이곳에 계셨기에 그런 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1811년부터요.
그 사람이 자기보다 4년이나 이곳에 더 있었다는 것을 안 당테스는 몸서리를 쳤다. 그러나 당테스 자신도 그동안 나폴레옹이 엘바섬을 탈출하여 100일 동안 다시 집권한 일, 워털루 전투에서 패해 또다시 세인트 헬레나 섬으로 쫓겨났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한 가지 물어보겠소. 그대의 방은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는가?
교도관들의 방이 있는 층계 쪽입니다.
아, 불쌍. 계산이 잘못되었군. 나는 성벽을 향해 굴을 파고 있었는데.
탈출할 생각이었군요. 그런데 당신은 누구십니까?
난 27호요. 우리는 곧 만나게 될 테니 기다리시오. 내일 내가 다시 신호를 보내겠소.
그 말은 당테스에게 큰 위안을 주었다. 동지가 생겼다는 것은 오랜만에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이튿날 교도관이 아침 점검을 끝내고 간 후 벽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34호, 교도관은 갔는가?
예, 이제 밤이 될 때까지는 오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만나기로 하세.
그 순간 당테스는 벽 부근의 흙을 밑으로 꺼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와 동시에 흙더미가 무너져 내리고 그가 파놓은 입구 아래쪽에 생긴 구멍에서 사람의 모습이 불쑥 솟아올랐다. 네, 이숙향님께서요.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있습니다. 듣기만 할 때보다 느낌이 색다르고 반갑네요. 라고 글 올려주셨는데요.
네네.
이숙향 씨처럼
네.
네.
이숙향 씨처럼 스마트폰 그 반디 앱이나 인터넷에서 반디 다운 받으셔가지고요. 보이는 라디오를 즐겨보시면 됩니다.
네. 백운철 씨가 글 보냈어요. 네.
출첵이요 하면서 다음 공연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고 오늘 보내주셨네요.
많이 더운데 힘드시겠어요.
그러게요. 네. 공연 잘하세요. 백운철 씨. 네,
잘하세요.
내일은 보는 거죠. 네. 자, 서창희 씨가 노래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노래요?
네.
네, 불독 맨션이 부릅니다. 데스티니.
불독 맨션의 데스티니 들으셨습니다. 서효은 씨가 글 올려주셨어요.
예, 방학 숙제로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무척 재밌네요. 라고. 예, EBS 라디오를 듣는 게 숙제인가요? 고전 읽기 듣는 게 숙제인지 몹시 궁금하네요.
네, 그러게요. 잘 들어주십시오. 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그 사람은 65살쯤 된 바싹 마른 노인이었다. 머리는 하얗게 샜고 주름이 깊은 얼굴에는 지혜롭게 보이는 눈이 빛나고 있었다. 아탕데스는 감격해서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두 사람은 눈빛만으로도 이미 수많은 얘기를 나눈 사이가 돼 있었다.
자, 우리의 비밀 통로를 교도관에게 들키지 않도록 해두어야지. 아, 그런데 자네는 연장이 아무것도 없나?
노인의 말에 당테스는 깜짝 놀라서 물었다.
예, 연장이 있으십니까?
꿀, 집게, 지뢰 등 웬만한 것은 다 있네. 침대에 세부치를 떼어 만들었지. 여기까지 오는데 15미터는 반것 같네. 무려 6년이나 걸렸어. 하지만 실패야. 나는 성벽 쪽으로 구멍을 파서 바다로 뛰어들 생각이었네. 하지만 계산을 잘못해서 성벽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도관들의 방 쪽으로 굴을 팠으니 큰 실수를 한 거야. 어쩌면 이것은 탈옥하지 말고 이곳에 있으라는 하느님의 뜻일지도 모르지. 여하튼 자네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쁘군.
당신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파리아 신부일세.
당테스는 언젠가 담당 교도관이 지나가는 말로 이 지하 감옥에 미친 신부 하나가 갇혀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을 기억해냈다.
아니, 그러면 바로 당신이...
왜? 미친 신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 나는 나폴레옹 황제와 마찬가지로 조국 이탈리아를 강대한 제국으로 만들 생각이었지. 그러나 배신자가 내 계획을 밀고 하는 바람에 이곳으로 온 걸세.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와 함께 이제라도 탈옥 준비를 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노인께서 뚫어온 구멍에서 직각으로 구멍을 판다면 복도가 나올 것입니다. 경비병만 죽일 수 있다면 탈옥할 수 있겠지요.
당테스는 지금까지 남을 해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서 자신도 놀랐다. 파리아 신부는 당테스의 말에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아닐세. 나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앗아서 내 자유를 얻고 싶은 마음은 없네.
당테스는 다시 한번 감동했다.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운 마음씨를 잃지 않은 늙은 신부에 대해 마음 깊은 곳에서 존경심이 솟아났다.
나는 이곳에서 종이와 펜을 만들어 글도 썼다네. 자, 내 방으로 가세. 그것들을 보여주지.
두 사람은 구멍을 통해 지하 통로를 거쳐 신부의 방으로 갔다. 겉으로 보기엔 신부의 방도 특별히 다를 것이 없는 죄수의 방이었다. 방에 들어선 신부는 지금이 12시 15분이니까 앞으로 몇 시간은 안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테스는 사방을 둘러봐도 시계가 보이지 않았다.
벽에 그려놓은 선을 보게나. 지구의 자전과 공전 운동 원리를 결합해 만든 것이라네. 이것을 통해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보고 정확한 시간을 알 수 있지.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가 얼마나 깊고 정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었다. 신부는 자신이 직접 만든 물건들을 보여주었다. 그것은 생선뼈로 만든 펜과 벽난로 가장자리에 남아있는 그으름에다 일요일에만 나오는 포도주를 섞어 만든 잉크, 식사 때 받은 고기의 지방질을 떼어서 굳힌 초, 피부병에 걸린 신용을 해서 받은 유황으로 만든 성냥, 침대 시트에 오를 풀어서 엮은 줄 사다리 등이었다. 파리아 신부는 셔츠로 만든 종이에 쓴 글도 보여주었다. 그는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에스파냐어를 비롯해 그리스어도 말할 수 있다고 했다.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지혜와 열정에 더욱 감동하고 존경심을 갖게 됐다. 그는 파리아 신부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때 파리아 신부가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누가 저를 이곳으로 보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어서요.
좀 더 자세히 말해보게.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에게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사연을 빼놓지 않고 모두 얘기했다. 신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있다가 이윽고 입을 열었다.
밀고자가 누구인지 알고 싶으면 먼저 자네가 불행해짐으로써 덕을 보는 사람을 생각해보게. 자네를 감옥에 보내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요.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범인을 찾을 수 없네. 자네는 곧 선장이 될 사람이었다지. 자네가 선장이 되는 걸 시기하는 사람이나 자네의 약혼을 질투한 사람은 없었나?
순간 당테스의 머릿속에 당글라르와 페르낭, 카드로스의 얼굴이 떠올랐다.
돌이켜보니 체포되기 전날 만난 세 사람이 의심스럽긴 합니다. 만약 그들이 그랬다면 짐승만도 못한 더러운 놈들이지요.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에게 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이제 짐작이 가는군. 밀고장을 쓴 사람은 당글라를 걸세. 그는 자네가 엘바섬에 들른 일과 파리에 보낼 편지를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네. 자네를 시기한 그가 밀고장을 쓴 게 분명해.
하지만 당글라리의 글씨체는 매우 훌륭한 거려. 밀고장의 글씨체는 아주 서툴러 보였습니다.
그러자 파리아 신부는 왼손으로 펜을 잡고 글씨를 써내려갔다. 신부가 왼손으로 쓴 글씨는 밀고장의 글씨체와 매우 흡사했다. 당테스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진정하게. 그런데 자네는 누구에게 신문을 받았나?
빌포르 검사였습니다. 그는 제가 가져온 편지를 읽는 순간 몹시 놀라더군요.
누구에게 가는 편지였지?
파리의 누아르티 씨에게 가는 편지였습니다. 그는 저를 위해 그 편지를 불태워버렸죠.
신부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모든 게 확실해졌어. 이 가엾은 사람아. 누아르띠에라는 사람은 빌포르 검사의 아버지라네.
네? 그럴 수가.
당테스는 와두라를 떨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잡아뜯었다.
누아르띠에는 나폴레옹과 내통하고 있었던 거야. 빌포르는 아버지가 보나파르트 당원이라는 것이 세상에 알려질까 봐 늘 조마조마했지. 그래서 그는 자네를 재판도 없이 서둘러 이곳으로 보낸 걸세.
파리아 신부의 추리는 논리정연했다. 자신의 감방으로 돌아온 당테스는 한동안 돌처럼 굳은 자세로 앉아 무서운 결심을 굳히고 있었다.
복수하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감방을 나가서 반드시 복수하리라.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교도관의 눈을 피해 비밀 통로를 오가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갈수록 당테스는 신부가 도덕과 윤리, 사회와 철학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학자임을 알게 됐다. 당테스는 신부에게 간절히 부탁했다.
신부님, 저는 일찍이 선원으로 떠돌면서 학문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부디 당신의 깊은 지식을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좋아. 이런 상황에서 내 지식을 자네 머릿속으로 옮기는 데는 2년이면 충분할 걸세.
두 사람은 스승과 제자로서 교육을 시작했다. 당테스는 놀라운 기억력과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공부 이외에는 다른 일이 없었으므로 당테스의 지식은 눈부신 속도로 향상됐다. 반년이 지났을 때 그는 이미 독일어, 에스파냐어, 영어를 할 줄 알았고 1년 후에는 어학은 물론 철학과 과학, 수학, 역사, 문학 등 대부분의 학문에 걸쳐 상당한 실력을 갖추게 됐다. 그뿐만 아니라 상류사회 사람이 갖추어야 할 예절과 귀족적인 품위에 대해서도 모두 익혔다. 불과 한두 해 사이에 그는 어느덧 예전의 선원 당테스와는 다른 인물이 돼가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지혜를 담고 있었고 그의 생각과 행동은 모범적인 지식인의 그것이었다. 이동원님께서 글 올려주셨네요.
네, 이동원님께서 글 올려주셨어요. 방학 숙제로 교육방송을 듣는다니 수능 방송 들으며 공부하던 학창시절이 생각납니다. 지금은 부담없이 방송 듣지만 그때는 시간 맞춰 공부하느라 덕분에 하루라도 교육방송 안 들으면 허전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때부터 몸에 밴 습관이 되셨군요.
좋은 EBS 습관인 것 같아요.
방송 듣는 것이.
좋죠.
네, 참 좋은 습관 가지셨네요. 음악도 소개해 주세요, 민규 씨.
네. 하림이 부릅니다.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들으셨고요. 자, 요즘에 우리가 퀴즈를 내드려야 되잖아요.
예. 네. 오늘의 퀴즈는 조금 어렵습니다. 에드봉 당테스의 죄수번호인 이 숫자와 파리아 신부의 죄수번호인 이 숫자를 합하면 과연 몇일까요? 입니다.
오, 낭독 중에 나왔었는데.
꽤 어려운데.
잘 들으셔야지 알 수 있는 예. 문제 같아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으로 정답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정답을 맞히시는 분은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요. 지금부터 제가 낭독을 우리가 이제 다시 시작할 텐데요. 네. 낭독을 잘 들으시면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낭독 이어가겠습니다. 어느 날 파리아 신부는 탈출을 결심하고 에드몽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자신이 세운 탈출 계획을 설명해 주었다. 신부의 방과 당테스의 방을 연결하는 통로를 중심으로 한 상세한 계획이었다.
통로 중앙에서 경비병들이 왕래하는 복도로 이어지도록 다시 직각입구를 하나 파는 거야. 복도 바닥 한가운데를 약하게 해놓으면 경비병이 복도를 지나가다가 자신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밑으로 떨어지게 돼. 그 순간 자네가 달려들어 입에 재갈을 물리고 손발을 묶게. 그런 다음 우리는 복도로 올라가 창문을 넘어 줄사다리를 타고 성벽을 내려가 바다로 도망치는 거야.
그날부터 죄수 27호 파리아 신부와 죄수 43호 에드몽 두 사람은 이 계획을 위해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 굴은 15개월 후에 완성됐다. 복도 밑에 뚫은 굴 속에서는 경비병의 발소리까지 들릴 정도가 됐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달이 없는 캄캄한 밤을 기다려 탈출하는 일뿐이었다. 그런데 탈출하기로 한 바로 그날 파리아 신부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다.
신부님, 왜 그러세요 신부님?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는 신부를 보고 당테스는 놀라서 소리쳤다.
내 고질병이 또 터졌네. 무서운 병이지. 침대 밑에 약병이 있네.
신부는 입술을 떨면서 말했다. 당테스는 재빨리 침대를 옮기고 빨간 액체가 든 약병을 찾아냈다.
잘 될게. 나는 이제 입에 거품을 물면서 사지를 뒤틀게 될 거야. 에드몽, 내 몸이 죽은 사람처럼 뻣뻣해지거든. 칼로 꽉 담은 이를 벌리고 이 약을 몇 방울 흘려 넣어주게나 부탁.
파리아 신부는 채 말을 끝내지도 못하고 발작을 시작했다. 그의 말대로 거품을 물고 사지를 뒤틀며 괴로운 신음소리를 내더니 이윽고 눈을 홉뜬 채 몸이 빳빳하게 굳어갔다. 당테스는 신부가 말한 대로 칼끝을 이 사이에 끼워 넣어 공간을 만든 뒤 빨간 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다. 한 시간이 되도록 노인은 꼼짝하지 않았다. 당테스는 너무 늦게 손을 쓴 것이 아닌가 하여 불안해졌다. 얼마 후 신부는 호흡이 안정되더니 서서히 의식이 돌아왔다.
신부님, 살아나셨군요.
당테스는 감격해서 외쳤다. 신부는 힘없이 침대에 누운 채 말했다.
자네, 왜 혼자 도망가지 않았나?
신부님을 두고 어떻게 저 혼자 도망갈 수 있겠어요?
어차피 혼자 가야 해. 나는 이제 끝장이야. 언젠가도 이런 발작이 있었지. 그때는 무사했지만 이번에는 몸의 반쪽이 마비되었어. 난 틀렸네. 자네만이라도 탈출하게. 난 한 번만 더 발작하면 죽을 거야.
당테스는 파리아 신부의 손을 굳게 잡으며 말했다.
맹세합니다. 신부님을 버리고 저만 탈옥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신부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이튿날 아침 다시 만났을 때 신부는 당테스에게 반쯤 불에 그을린 종이 쪽지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뭡니까?
나의 보물일세. 오늘부터 그 보물의 절반은 자네의 것이야.
당테스는 깜짝 놀라서 신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문득 언젠가 교도관이 한 말이 생각났다. 교도관은 파리아 신부가 미쳐서 보물의 환상에 젖어 있다고 말했다. 파리아 신부가 자기는 엄청난 보물을 갖고 있으니 탈출시켜주기만 한다면 많은 보물을 나눠줄 거라고 해서 모두들 웃겼다는 말도 기억났다. 그때 신부가 당테스의 마음을 꿰뚫어 보듯이 말했다.
염려 말게 에드몽. 나는 미친 게 아니야. 우선 이 종이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지.
파리아 신부가 들려준 이야기는 이런 내용이었다. 옛날 이탈리아에 엄청난 재산을 가진 스파다라라는 귀족이 있었다. 그 무렵 교황청에서는 프랑스 왕과 손잡기 위해 큰 돈이 필요했다. 교황은 골똘히 생각한 끝에 추기경 자리 두 개를 만들어 귀족에게 비싼 값에 팔기로 했다. 그중 한 자리를 산 사람이 스파다였다. 얼마 후 교황은 새 추기경을 은밀히 만찬에 초대했다. 사실 그 만찬은 스파다의 남은 재산을 빼앗기 위한 음모였다. 신중한 성격인 스파다는 불길한 예감을 느끼고 만찬 장소로 떠나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그리고 스파다는 그 만찬에서 독이 든 포도주를 마시고 죽고 말았다. 교황청은 고인의 서류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불이 났게 스파다의 재산을 차압했다. 하지만 알려진 것과는 달리 스파다가 남긴 재산은 형편없었다. 그의 집을 샅샅이 뒤졌지만 소문이 무성하던 그의 보물은 나타나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유언장에는 사랑하는 조카에게 내 문각과 책을 주노라, 특히 금박을 입힌 기도서를 기념으로 간직해다오 라는 말뿐이었다. 교황은 그가 허울만 좋은 빈 껍데기 부자였다고 생각했다. 이후 그 기도서는 집안 대대로 전해졌다. 파리아 신부는 스파다 가문의 마지막 후손인 백작의 비서였다. 그 백작은 세상을 떠나면서 해마다 미사를 올려달라는 조건으로 5천 권의 책과 그 기도서를 파리아 신부에게 물려주었다.
에드몽, 나는 체포되기 전 우연히 기도서 속에 있는 스파다 추기경의 유언장을 살펴보게 되었네. 그것을 촛불에 비춰 보고 있노라니까 놀랍게도 유언장 위에 또 다른 글자가 떠오르는 것이었어. 열을 받으면 문자가 드러나도록 화학 처리된 유언장이었던 거야. 자, 그 내용을 읽어보게.
당테스가 촛불에 비추어 읽은 유언장의 내용은 이러했다.
1498년 4월 25일 나는 교황의 만찬에 가기 전에 이 유언장을 쓴다. 왜냐하면 나는 만찬에서 독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나의 전 재산은 몽테크리스토 섬의 동굴에 있다. 금,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의 보석과 금화이다. 동굴은 섬의 동쪽만에서 20번째 바위 뒤에 있고 제2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 보물이 있다. 이 보물을 조카에게 남기노라.
나는 곧 출항 준비를 했네. 그러나 내 사상을 위험하게 여겨서 늘 감시하던 당국은 출항 직전에 나를 체포했다네. 에드몽, 이제 그 섬의 보물은 우리 두 사람의 것이야. 자네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죄수 27호 파리아 신부는 아직 건강한 한쪽 팔을 내밀어 죄수 43호 당테스와 뜨거운 포옹을 했다. 파리아 신부는 몽테크리스토 섬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당테스는 그 섬을 알고 있었다. 그는 여러 번 그 섬 앞을 지나다닌 일이 있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보물 이야기를 나눌 때면 당테스는 마음이 괴로웠다. 신부는 그 돈을 어떤 가치 있는 일에 쓸까 생각하는 데 반해 자신은 그 돈으로 복수할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 두 사람 앞에 새로운 불행이 닥쳐왔다. 바다를 향한 복도가 보수된 것이다. 교도관들은 당테스가 통로를 만들고 반쯤 메어놓은 구멍을 커다란 바위로 막고 튼튼하게 수리를 했다. 다행히 두 사람의 탈옥 계획이 발각되지는 않았지만 참으로 절망스러운 일이었다. 파리아 신부에겐 절망과 싸우는 지혜가 있었다. 그래서 자기 방에서 욕망과 분노의 이를 갈며 밤을 지새우던 당테스도 그와 함께 있는 동안은 마음이 평온해지곤 했다. 제가 낭독 중에요. 이 책에는 없는 죄수 번호를 자꾸 힌트를 알려드렸는데 잘못 알려드렸어요. 파리아 신부가 죄수 번호 27호고요. 에드몽이 죄수 번호 34호입니다. 네. 자, 산수를 하실 줄 아시면은 아마 정답을 맞히실 거예요. 그죠?
야, 이거 기억력에다가 산수까지 해야 되면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네. 이렇게 제가 엄청난 힌트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잘못 낭독을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다음 곡 들을까요? 다음 곡은 우리 서창희 씨가 소개해 주시겠어요?
예, 다음 곡은 노리플라이와 타루가 부릅니다. 조금씩 천천히 너에게.
어느 날 밤 강테스는 잠결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다. 황급히 신부의 간방으로 가보니 신부가 다시 발작을 일으킨 상태였다.
이런... 신부님! 신부님!
신부는 이미 모든 것을 단념한 얼굴로 말했다.
에드몽, 이제 내 인생은 끝났네.
신부님, 그 약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야, 약의 효용은 끝났어. 우리가 탈옥하게 되면 자네와 함께 몽테크리스토 섬에 가려 했었네. 그러나 보다시피 난 갈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이제 보물은 모두 자네 것이야. 꼭 탈옥에 성공하게.
신부님, 신부님, 신부님!
당테스가 울면서 신부님이라고 외치자 신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를 말렸다.
쉣! 어리석은 짓은 그만둬. 에드몽, 내가 말한 스파다의 보물은 틀림없이 있네. 자네는 이제 내 아들이야. 아들아, 너를 축복해 주마. 부디 좋은 날을 맞이하게.
당테스는 소리 죽여 울면서 의식을 잃어가는 신부의 손을 잡았다. 어느덧 새벽이었다. 당테스는 눈물을 닦고 신부의 방을 정돈한 뒤 자기 방으로 돌아왔다. 잠시 후 교도관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소장과 시체 검사를 하는 의사가 오는 등 한 차례 소동이 벌어졌다. 법률적인 절차에 따라 감옥에서 죽은 시체는 불에 달군 쇠꼬챙이로 살을 찢어서 그 반응을 본 다음 사망을 확인하게 돼 있었다.
확실히 죽었습니다.
오늘 밤 11시에 장례를 치르도록 하게.
방에 자물쇠를 채운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지자 당테스는 다시 신부의 방으로 가보았다. 방은 조용했고 신부의 시체는 두꺼운 천으로 된 자루 속에 넣어져 침대 위에 놓여 있었다. 거친 천으로 짠 자루 한 장이 파리아 신부의 보잘것없는 수의였다. 당테스는 그 침대 머리맡에 앉아 슬픔에 잠겨 있었다. 무엇보다도 다시 외톨이가 됐다는 사실이 두려워 온몸이 떨렸다. 한참 동안 침대에 얼굴을 묶고 흐느끼던 당테스의 머릿속에 문득 한 생각이 번개처럼 떠올랐다. 당테스는 와들와들 떨면서 파리아 신부의 시체 앞에 섰다.
이런 생각을 누가 내 머릿속에 불어넣어 주셨을까? 하느님, 당신이십니까? 그래, 내가 이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은 시체 노릇을 하는 것뿐이야.
당테스는 대담하게 자루를 찢고 파리아 신부의 시체를 꺼내 자기 방으로 옮겼다. 잠을 자는 것처럼 보이도록 담요를 둘러준 다음 당테스는 신부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그리고 다시 신부의 방으로 돌아가 찢어놓은 자루 속으로 들어갔다. 그러고는 미리 준비한 바늘과 실로 찢어진 곳을 꿰매고 오른손에 칼을 쥔 채 생각했다.
묘지로 가는 도중에 도망칠 수 없다면 무덤에 묻힌 후 흙을 헤치고 나오는 거야. 만약 흙이 무거워서 나올 수가 없다면, 그래, 그건 내 운명이야. 모든 일은 운명에 맡기자.
밤이 깊었을 때 인부들의 발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리고 희미한 불빛과 함께 두 개의 그림자가 침대 가까이 다가왔다.
말라 빠진 영감이 꽤 무거운데?
멍청아, 원래 뼈가 더 무거운 거야.
두 사나이는 이런 말을 짓거리며 당테스가 들어있는 부대자루를 들것으로 옮겨 실었다.
이쯤에서 해치우자.
얼마 후 들것을 내려오는 사내들이 당테스의 발목에 밧줄을 감고 36kg이나 되는 무거운 추를 매달았다. 그들은 양쪽에서 시체의 머리와 발을 잡고 흔들면서 소리를 맞추었다.
하나, 둘, 셋!
순간 당테스는 허공으로 내던져졌다.
야!
당테스는 자기도 모르게 고함을 질렀다. 그러고는 빠른 속도로 내리꽂혀 이내 바닷속에 잠겨들었다. 이프성에 갇힌 죄수들의 묘지는 바로 밤바다였던 것이다. 당테스는 미리 준비한 칼로 재빨리 부대를 찍고 머리를 내밀었다. 그리고 몸을 웅크려 발을 묶은 밧줄도 잘라냈다. 그는 숨이 막혀 죽기 직전에 가까스로 물 위에 떠올랐다. 그러고는 목마르게 기다리던 자유를 향해 파도치는 밤바다를 헤엄치기 시작했다. 파리아 신부의 죽음이 참 안타깝네요. 5843번님이 문자 주셨어요.
이과의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 61 맞추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직 발표 안 했는데 네 맞습니다. 61.
와, 반대로 이동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27 더하기 34는 61입니다. 깨알 실수는 생방송의 묘미, 귀염의 정리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70도 인정해드립니다.
네네. 네. 9955님이 보내주셨어요. 70, 초등 5학년 아들과 같이 듣고 있는데 무척 좋아하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제가 네. 실수를 해서요. 70도 인정을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 당첨되신 분 세 분이네요. 세 분 어떻게 해야 되죠?
아,
민규 씨?
네. 네. 고전읽기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요. 선물방 게시판에 주소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전읽기 순서는 여기까지인데요. 정말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에 그 고함 치시는 거.
네. 정말 리얼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저는 고함 안 지를 줄 알았는데.
이제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이제.
네. 이제부터. 예,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네.
네. 민규 씨 오늘. 더운 날씨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낭독해 주셨고요. 서창희 씨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연 아주 잘 봤습니다. 보고 들었어요.
예, 행복했습니다.
네, 끝곡은요. 토이의 노래 남겨드릴게요. 뜨거운 안녕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